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기구인 조평통은 성명에서 11일부터 개성 공업 지구와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 공업 지구를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 공업 지구의 모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개성 공단 내 남측 인원 280명 전원은 11일 오후 10시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통배전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휴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11일 뮌헨에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와 휴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이 시리아 휴전의 세부 원칙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오는 3월 1일을 휴전 개시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에게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밀입국 브로커를 겨냥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나토가 유럽의 난민 사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의 이 같은 조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일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해군이 즉각 에게 동부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들어 그리스에 벌써 7만 5천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은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11일 독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94살인 헤닝이 유대인을 포함한 약 17만 명 학살에 가담했다며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레온 슈바츠범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바츠범은 헤닝을 바라보며 당신과 당신의 전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 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했습니다. 헤닝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에서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인 그가 실제로 형을 살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수호의 3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로부터 몇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인지 또 언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계약에 따라 항공기 생산 작업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예멘과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러시아제 최신 전투기를 구매함으로써 중동지역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유엔의 제재로 동결했던 이란과의 S-300 대공 방어 미사일 매매 계약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던 한국 측 인원 전원이 11일 밤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respect her resolve.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미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한국 측 인원들을 11일 오후 5시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 물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결된 설비와 물자, 제품들에 대해선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 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며 11일 북한 측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선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주를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6.15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한반도 정세를 대결론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11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인원은 68명이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2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만 해도 한국 측의 출경과 입경 계획에 대해 평소처럼 동의해 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의 출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24개 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자재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한 기업체당 직원 2명과 트럭 한 대꼴로 공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갑작스런 북한 측의 성명 발표로 한국 정부는 당혹감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긴장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자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대북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개성공단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재배치한다라든가 개성공단 지역 인근에서 이제 군사력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 원, 미화로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던 한국 측 인원 전원이 11일 밤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측 관계자 280명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부터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인솔 아래 차량 247대에 나눠 타고 전원 남북 출입 사무소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10시께 전원 군사 분계선을 넘었으며 제품 등 물자는 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11일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해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 차단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용수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respect her resolve in shutting down the Kaesong complex.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Her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multiple UN.
이어 박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welcome Japan's February 10 announcement of sanctions on the DPRK and look forward to coordinating.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지난달 6일 핵실험과 이달 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응하는데 일본과 공조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나온 일본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제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파급 효과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지난 1월 6일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ICBM급으로 추정되어진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 또 미사일 그 장거리 능력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현금줄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능력, 미사일 항상 능력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과거의 그 핵실험 때 천안함 사태 때 그럴 때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조치가 상당히 강경한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이 어떤 그런 핵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재 내용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남북 간 사이에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교류가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사업인데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한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외화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강하게 제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모든 인원을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북한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아마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중단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그런 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저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도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이제 전가시키려고 하는 또 현재 국면에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서 상당히 강하게 북한이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남북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물론이고 이곳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이제 북한의 어떤 임의의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좀 일종의 위협 뭐 그런 의도로 좀 담겨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개성공단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개성공단 위치가 이제 북한의 군부대 위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북한에서도 아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그럼 원위치로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겠다. 뭐 그런 어떤 또 의사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개성공단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이제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까지 왔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소탄 발사, 또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이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보상의 어떤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조치 중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능력의 향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달러죠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또 우리로서 이제 그런 제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결정이 있지 않은가 이게 남한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번에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손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우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이 북한에게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그 압박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간 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은 우선 그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한 5만 3천 명이 있고 거기에 한 20만 명의 개성 시민들 또 인근 그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에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획,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 이제 5월 달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계획이 상당히 그 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이죠. 또 우리 남한 정부의 이제 또 개성공단 중단 사태 따라서 이제 결국은 북한 내에서 아마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그 좀 제기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좀 불안정한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중단 조치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우리 저 남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서 특히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부분이 이제 좀 더 북한의 제재 효율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사실상 미국과는 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지난 그 1월 달에 그 핵실험 이후에 미국은 그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국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됨으로써 중국도 일정 부분 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에 좀 약간은 참가할 동참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금융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불행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계속 핵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오는 가운데, 그 어떤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외화,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귀중한 그런 재산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한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 어떤 그런 좀 통도가 맞겠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개성공단 중단 그 파급 효과가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상당히 그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치가 북한 내에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파장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10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놀라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어 온 돈줄을 끊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교류의 사실상 마지막 상징이었다면서도 동시에 인권 문제가 부각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유일하게 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 간 교류협력 창구지만 동시에 수익이 근로자들이 아닌 정권으로 흘러가는 등 많은 인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하는 5만 명의 실업자를 챙겨야 하는 북한으로선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은 실패한 실험이라면서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n unsuccessful experiment in engagement and in peace building.
개성공단이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정책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경제개혁을 이루게 하거나 기본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존재 이유가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남북 간의 이러한 그 협력 공간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와 자유, 민주주의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북한 정부와 사회를 개혁시키겠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오히려 개성공단을 일종의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보다도 더욱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수천만 달러, 2015년 한 해에만 1억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 정부에 유입했다며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북한 정권에 송금되고 있고 근로자는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등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현대식 노동 착취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정권에 미칠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이 거둬들이는 수익이 1억 3천만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s going straight to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US dollars, that's a pretty direct infusion.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이익금이 미국 달러화로 정권에 곧바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 존스 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의 전체 교역액이 90억 달러 혹은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7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1억 달러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0 million per year is not really a big deal if you're earning over $9 billion. If you're earning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이 약 90억 달러인 점에 감안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손에 쥐는 1억 달러대의 돈은 9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성윤 교수 역시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때를 거론하면서 이번에 차단되는 현금은 북한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 정부는 자국민이 만 명이 죽든 10만 명이 죽든 100만 명이 굶어 죽던 눈 깜짝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매년 1억 3천만 달러를 북한에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중국 등 대북 제재의 소극적인 나라들을 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놀란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이성윤 교수는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시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계속 위반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 1718, 1718호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국 정부도 유엔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한국 정부가 공개리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개성공단의 역사를 이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1단계 착공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6월에는 15개 한국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12월에는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공장에서 오늘 첫 제품이 생산돼 출시됐습니다. 화재 제품은
2005년에 18개였던 입주업체는 2007년에 65개, 2009년에는 117개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도 2004년 55명을 시작으로 2007년에 2만 명, 또 2009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발생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확대나 새로운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건 때는 개성공단 출입이 일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이 같은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만은 피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 최후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4월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한국 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후 남북은 7차례 회담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에 어렵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이처럼 남북관계 큰 영향을 받으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에 123개를 기록한 입주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124개로 단 한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2009년에 4만 명을 넘어선 북한 근로자 수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만 4천 명으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또다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번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26명의 의원이 7시간에 걸쳐 지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치 맥콜의 공화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there's also broad bipartisan agreement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For some, Iran has been a big threat. For me, reading the intelligence and seeing the progress over the years.
민주당의 크리스 쿤즈, 게리 피터스,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은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몇 주일에서 몇 개월 사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서 상원이 새로운 제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ime to take North Korea seriously. Seriously. Now, for too many years, the standard response of Republican
상원의 북한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일축했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정권으로 생각하곤 했다면서 이미 핵실험을 네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상원이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은 좋은 시작이라며 앞으로 행정부가 성실하게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도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국제사회가 동참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 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Banks that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This bill will change that situation.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이 법안이 위반되기 전까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지 않던 은행들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앞으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은행들을 국제 금융 체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원안보다 강력한 조항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입니다.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10일 상원에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표결을 통해서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곧 상하 양원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이번 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ope to make this law soon. This will be on the floor here in the House this week.
라이언 의장은 이 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법안 중 어느 것을 최종적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독재자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할 때 인내심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 의장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국 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합참 의장 회의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합참 의장은 11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은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이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보 공유를 증진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 안보 현안들에 대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열렸지만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 막료장은 하와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합참의장 회의에서 3국은 정보 공유뿐 아니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올해 안으로 다시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 회의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지난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지역 안보 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 미한일 국방 당국자들도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둔 지난 5일에도 차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11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시링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 국장은 9일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75억 달러 규모의 2017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오는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적했습니다.
The intercept test that we're scheduled to conduct is in November of this year against an ICBM.
이 실험은 미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요격 대상 가운데 최장거리 미사일로 CE-2 블록 1 미사일이 요격할 예정이란 겁니다. CE-2 블록 1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타격을 전문으로 제작된 무기체계로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에서 분리된 타격체가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방식입니다. 시링 국장은 요격실험 대상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포동 2호는 우주 발사체라며 우린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하지만 북한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결코 시험 발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난 7일에 목격한 북한의 발사 실험과 훨씬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링 국장의 다르다는 발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차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 진동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로 발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날 11월에 실시될 요격 실험 대상은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2017년까지 44개로 늘리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is 37 by the end of 16 and then 44 by the end of 17.
2016년까지 37개, 2017년까지 예정대로 44개로 늘릴 계획이란 겁니다. 스린 국장은 2017 회계연도의 미사일 방어 예산 75억 달러 가운데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 체계로 측정된 10억 달러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구축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린 국장은 이날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ve got great confidence in where we are today, which is a complete capability against that threat that's never been flight tested.
시린 국장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상당한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또 최근 주한 미군의 배치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전반적인 미 육군 내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한 개의 사드 포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난 2013년에 괌에 배치됐고 2017년 회계연도에 요청한 사드 관련 예산 3억 7천만 달러로 요격미사일 24기를 추가하는 등 사드 장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란 겁니다. 또 기존 계획을 포함 2017년까지 미 육군에 사드 요격미사일 61기를 추가해 보유량을 총 205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린 국장은 2018년까지 사드 포대를 총 7개로 늘리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2021년까지 미사일 400기를 미국 육군에 조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미사일 48기, 95명의 운용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을 수정한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외부 소식과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맷 살먼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권리와 지식 배포와 증진 법안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 북한 인권법의 수정판인 이 법안은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마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BOA가 맷 살먼 위원실로부터 입수한 새 북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북한 인권법의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 외에 기존 법 1장의 103조와 104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3조 A항은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서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 법이 미국 방송위원회는 현 수준에서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대북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4조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A항이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A항에서는 기존 북한 인권법이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를 포함한 수단을 써서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수정 법안은 A항 1번 일반 항목에서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늘렸습니다. 새 북한 법안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나 소형 SD, 또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그리고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번 배포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정보가 담긴 기기를 북한에 배포하거나 또 배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3번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항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먼저 4번 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나라의 대중음악이나 텔레비전 방송물, 영화 등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번 항목은 방송 프로그램에 인권이나 법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세부 추진 계획과 일정 기한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끄는 맷 살먼 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식이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법안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캐틴 아이덤스 대변인은 11일 VOA에 북한의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에 관한 보도를 접했다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부 권력 서열 3위인 리 총참모장은 이달 초 비리 혐의 등으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미터로,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1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9도, 강계는 최저 2도, 최고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4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9도, 원산 최저 0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은 성명에서 11일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 공업지구의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개성 공단 내 남측 인원 280명 전원은 11일 오후 10시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 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휴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11일 뮌헨에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와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시리아 휴전의 세부 원칙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오는 3월 1일을 휴전 개시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에게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밀입국 브로커를 겨냥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나토가 유럽의 난민 사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의 이 같은 조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1일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시작됐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해군이 즉각 에게 동부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은 살인방조 혐의로 11일 독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94살인 헤닝이 유대인을 포함한 약 17만 명 학살에 가담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레온 슈바츠범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바츠범은 헤닝을 바라보며 당신과 당신 전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해보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 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했습니다. 헤닝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에서 5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령인 그가 실제로 형을 살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가 러시아의 수호의 3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로부터 몇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인지 또 언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또 이번 계약에 따라 항공기 생산 작업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예멘과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러시아제 최신 전투기를 구매함으로써 중동 지역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